네, 6월의 첫날 6월 1일 아침에 투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재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훈입니다.
6월의 첫날이자 또 월요일입니다. 이분과 함께 이번 주 전략뿐만 아니라 6월 한 달간의 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혁진 차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혁진 차장입니다.
네.
흑과 백. 회색. 그레이. 네. 그 중간에서 딱 중도를 지켜주시는.
회색지대. 네. 네. 회색지대. 우리 이혁진 차장님 나오셨는데 네. 차장님 참 우리가 셀인 메인은 일단 없었던 걸로 하는데 네. 우리 초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코스피 중에서도 정말 이 특정 이 종목들만 좀 올라가는 그런 소외된 기분을 느꼈던 분들도 있으시고 코스닥은 코스피가 올라간 만큼 빠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이런 시장에서 참 어떻게 다 팔고 3전 닉스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맞다고요?
제가 5월 증시 리뷰를 해보면 네. 사실은 반도체만 갔어요.
반도체만?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다음에 또 다른 병목으로 언급이 되는 특히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베라루빈에 대한 임팩트를 MLCC나 이런 기판들이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거의 말미에는 젠슨왕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만나는 기업들. 이 기업들 주가도 엄청 많이 많이 올랐는데, 네. 이게 좀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이게 6월에 가장 큰 고민인데, 네. 저는, 사실은 지난 3개월 동안 말씀드렸지만, 이 변곡점은 유가가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에 빠질지 7월에 빠질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27년도, 28년도, 우리나라가 AI 인프라의 최대 수혜국이기 때문에, 이 AI의 캐펙스가 지속이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매크로 여건이 그걸 받쳐주는지 뭐인 것 같은데 일단은 26년도 말, 27년도 상반기까지는 캐펙스에 대한 의심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 트리거는 이번에 엔비디아도 보여줬지만 클라우드에 대한 수주 잔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캐펙스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말 만들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최근에 전자닉스의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것 그대로 저는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동성상 다른 쪽으로 갈 만한 트리거나 여유가 있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건데 일단은 우리가 국제유가가 저는 6월 이후부터는 좀 빠질 거라고 기대를 한다. 이 얘기를 전쟁 직후부터 좀 많이 말씀드렸고 네. 어느덧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지금 어제 간밤에 트럼프의 입에서 별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협의한 MOU 안을 가지고 자기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다시 이란으로
그렇죠.
보냈고
네.
이란에서는 또 우리도 그러면 또 다른 조정안을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당장에는 뭐가 되지 않은구나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점은 5월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빅스 지수가 20 이상 다시 올라가느냐
네.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한 17 정도에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자, 6월 초 전에 국제유가가 다시 100불 이상으로 올라가느냐. 100불이 아니라 지금 90달러도 잘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6월의 베이스 시나리오, 장기적으로 국제유가는 우하향 되는 변곡점이 6월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장기금리가 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6월에 오히려 수급에 대한 분산,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디로 분산이 될 거냐.
네.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바이오는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다만 네. 첫 번째 선택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AI 내에서 머무르고자 하는 신규 수급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지수가 8,500, 8,600 계속 가고 있는 와중에 예탁금이 보통 줄기 마련이거든요. 지수가 신고가면. 근데 지금 131조 원 정도가 지켜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예비자금들이 그러면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네.
여기에서 많은 자금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채권을 팔고 넘어온 자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도 예금 잔액이 계속 줄고 있죠. 이런 것처럼 안정적인 성향들의 자금들이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지는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이사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나 지주사의 파킹이 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 말미에 유가 빠지면서 제일 많이 오른 쪽이 어디냐면 제가 강조드리고 했었던 대기업 그룹사의 SI 기업들이에요. 소프트웨어들.
네.
삼성 SDS, 오토에버, 그리고 LG CNS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도체가 머뭇머뭇할 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바이오라기보다는 그러면은 내가 먼저 AI 소프트웨어로 한번 가볼까? 아,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선택지가 될 것이고. 네. 근데 두 번째도, 아, 바이오가 끼지 않을 것인가. 이거는 저는 유가가 빠지면, 그때부터는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 그, 저는 결국에 그렇습니다. 많이 눌린 거는 이 스프링 효과가 있어서 많이 오를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좀 보여주는 것이 네이버. 네. 이런 종목들인 거죠. 사실 뭐 별다르게 크게 나온 거 없습니다.
그쵸, 뭐 안 나왔죠.
그 소프트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네. 저는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AI에. 큰 위기를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바이오와 네이버 중에 뭐가 더 좋은가, 오히려 저는 바이오가 낫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네이버는 이번에 AI, SI 기업들의 반등과 젠슨왕의 방한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네이버가 오를 정도, 이렇게 오를 정도라고 하면은 바이오에도 언제든 갈 수가 있고 실제 다행히도 바이오의 가장 큰 약점은 아까 자주 말씀드렸지만 시총 2위부터 바이오텍 12, 2위부터 11위까지 나래비해 보면 영업이익 수준이 고작 500억 원이 채 되지 않아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두 회사가 올해 550조에서 600조를 번 상황이니까
너무
이게 너무나 투자자들 예. 입장에서입니다. 투자자들 대변하다면 네. 미천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코스닥 바이오는 아닙니다만 한미약품이 오늘 1조 원 이상의 기술 수출 공시를 냈어요.
그래서
실증 이제 실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런 기술 계약이나 네. 이런 것들이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오래 눌렸기 때문에 사실 넥스트장에서는 16%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정리해 보면 반도체는 쉽게 지수를 흔들 만큼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적어도 26년도는 거의 담보된 것 같고 그 다음에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당장 나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데 여유분으로 갔을 때 맨 먼저 갈 때는 SI 기업들인 것 같고 두 번째로 갈 때는 바이오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혼자 자생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이 국제효과가 좀 빠지고 장기금리가 하락하면 바이오의 매기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무 바이오냐 이번에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연초에 지난해 연말에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금리가 기준금리 이상 상당기간 올라갔다. 그 경우엔 금리 인상 신호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걸 일본이 먼저 작년에 보여줬었고 네. 지금 한국과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그리고 신현송 한행 총재가
명확하다.
네. 금리 인상 한다. 네. 이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그냥 상수로 놓고 보죠. 네. 금리 인상은 한다.
한다.
네. 네. 횟수는 두고 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죠. 국제 유가가 떨어졌어요. 그 말은 이란 전쟁이 해결이 된다라고 네. 하는 얘기인 거죠. 이란 전쟁이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올라갈까 떨어질까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올라가죠.
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은 유가가 떨어져도 한다.
네. 경제가 좋으니까. 예, 예.
그래서 GDP 얘기 되게 많이 나오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수 연말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바이오에서도 그냥 민 플레이는 이제 안 되고요. 실적이 따박따박 찍힐 수 있는 바이오를 하셔야 된다. 지금부터 바이오를 깊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오 중에서 실적이 누가 제일 좋지만 보시면 되는 시기가 바이오장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네. 되면 나는 알 텐데 하는 그런 기업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
바이오 중에서도 네. 실적이 지금도 찍히는
그렇죠.
네. 반도체처럼 실적이 지금 실존하는 그런 네. 기업을 골라야 한다. 그럼 어떻게 꿈과 희망을 쫓는 기업들 지금 꽉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냉정하게 볼 네.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자, 예전에는요. 꿈과 희망 사실은 뭐 제가 말씀드리면 도파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도파민 마켓이 바이오에서만 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LG전자가 30% 올라갑니다.
아 지금 26%.
그러네요.
네, 달라진 네. 게 없어요. LG전자는요. 제가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는 LG전자가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LG는 지금 사실
네, 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동? 이런 것들이 그쵸. 조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가 AI에 연관된 사업이 많긴 많아요.
네.
예, 그리고 로봇도 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액추에이터를 했을 때 중요한 한 몫을 담당할 수도 있어요. 사실 액추에이터에서 LG전자가 한다고 했을 때 신뢰도 높은데 근데 이제 또 H100이라고 해서 공조에서도 공기 조절 네.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라 AI에 유관된 또 피지컬 AI의 수혜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LG전자의 지금 영업이익의 거의 대부분은 가전 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LG전자가 여태까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할인을 받았었고 그 안에 복합기업이 많았기 때문에 7월부터 시작이 되는 법으로 금지되는 분리상장 금지 여기에 수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오늘 26% 올라갈 만한가 사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노텍과 LG전자는 분리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노텍과는
이노텍은 갈만합니다.
네. 그렇죠. 네. 삼성전기도 그렇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PCB에서도 싼 편이고 그리고 이 싼 이유가 내년 말부터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뭐 이노텍은 지금 뭐 50%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럴 수 있지라는 설명이 되는데 LG전자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수급 요인이 오히려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전자 닉스 사는 것보다 최근에 개인들의 수급 유입이 ETF로 많이 됩니다.
레버리지 가죠.
네. 네. IT 레버리지. IT 이렇게 붙은 데가 있어요. 전자 닉스가 탑2, 그 다음에 웨이트 비용이 높은 게 LG전자, 뭐 SDI, 삼성전기 이렇거든요.
오,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된 시가총액 최대형주 IT ETF에는 LG전자가 다 박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다음에 우리가 사후 확정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까지 ETF가 초고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더 커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LG전자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도파민 마켓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ETF 시장의 변화. 네. 사실 전자도 오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샀으면 12% 이상 먹을 수 있었죠.
지금 14%까지.
네. 거기다가 지금 우선주도 있어요.
우선주 괴리율 그 뉴스가 주말에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괴리율이 만약에 전자와 본주와 우선주에 붙잖아요. 그럼 꼭지 신호예요.
그러니까 제가 꼭지의 신호다.
두 가지 꼭지 신호를 말씀드리는데
잠깐만,
첫 번째가 닉스가 전자 시총을 넘어설 때 그거는 그냥 역사적으로 꼭지 신호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선주가 본주의 시가총액을 그러니까 가격을 거의 붙어 있거나 넘어설 때. 근데 지금 그게 언제였냐면 폭스바겐이 그랬었어요. 아. 폭스바겐의 전성기 때 우선주가 본주의 가격을 넘어섰었고 그 다음에는 뭐 장기 하향했었죠.
그러면 지금 괴리가 있는 게 오히려 시장한테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붙으면 또 고점의 신호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왜냐면은 그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 회사의 성장률보다 그냥 배당을 보고만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괴리율이 축소가 되는 것은 좋은 시장. 네.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면은 역전이 되거나 너무 많이 붙어버리면은 꼭지 신호. 양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전자의 시간이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HBM4의 시계열에서 4E로 넘어갔을 때 전자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3분기는 완전 닉스 독주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4E의 테스트 물량이 먼저 갔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안에 세부 내용은 잘 몰라요. 하지만 전자가 예전에 1년 반이나 벌어졌었던 기술 격차를
좁혔다.
좁히고 내지는 거의 동등하게 내년부터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자체가 다시 시가총액을 다 벌릴 만한 상황이 될 것이고, 예를 들면은 코덱스 삼성그룹주나 아니면 삼성그룹주 내에서 SDS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것들로 계속 이제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럼 저희 어차피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저는 진짜 이번 주에 궁금했던 거는 저랑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번 주 빅이벤트 중에 저는 두 개가 일단 수요일에 지방선거가 펼쳐지는 거하고 젠슨 황이 방문을 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우리 주가를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방선거 끝나면 정말 좀 주가 많이 빠질 거다, 조정 올 거다. 사실
작년부터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젠슨 황이 5일날 입국을 한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 주?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저는 첫 번째로는 과거의 전통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자꾸 지금 시장을 설명하는 행위. 네. 그래서 이럴 때 제일 대표적으로 기술적 지표들이 잘 안 맞죠. 예를 들면 RSI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지금 RSI 보고 주식 팔았으면은 큰 코 다졌습니다. 또 하나가 수출, 제가 이제 특정 유튜버 저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수출 증가율로 우리나라의 증시를 예측했으면 4천선에서 잘랐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PE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수출 증가율이 올라갔을 때 PE로 적용되는 시간까지의 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작년에 한 4천선, 5천선에서 우리 주식은 다 팔고 나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3천선 회복, 그 다음에 그 밴드 내 플레이 이런 하시는 분들이 그때 있었다가 지금 쏙 들어갔죠. 내가 언제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전통적인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시장을 오픈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은 뉴노멀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정치 이벤트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지방선거가 끝났을 때 가장 부정적인 이벤트 금투세가 나올 수 있죠. 이거 말고는 사실 지방선거에서 얘기할 건 따로 없는 거죠. 이후에. 근데 금투세가 먼저 나올까요? 부동산 보유세가 먼저 나올까요?
부동산 보유세.
네. 사실은 금투세는 올해 검토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선거 이후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채권에서 주식으로 오는 시장이고 부동산에서 빌딩에서 주식으로 오는 시장이에요. 근데 하반기에 제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그렇죠. 드렸고 거기에다가 보유세라고 하는 이야기가 겹친다면은 사실은 지금 부동산이 공급 부족인 건 맞아요. 저는 전세가 많이 올라가 생각합니다. 올라가는 중이고요. 네. 월세도 불가피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살 사람이 더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불편한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실효 이제 실현 손이 누가 더 많으냐. 네. 그럼 부동산을 한쪽에 올리기 시작하면은 마찬가지로 주식으로 오면 왔지 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랑 완전 상관없이 주식시장을 좋을 만한 이벤트는 7월에 또 있습니다.
7월에?
예, 분리상장 금지제도. 이게 그게... 7월부터 시작이에요.
아, 7월부터 시작인가요? 그게?
네, 7월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정부에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잊고 있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진행형입니다. 신규로는 1년, 그다음에 기존 보유분은 1년 반. 그러면 우리 1년 반 동안 갖고 있는 자사주를 없어질 거라는 거죠. 주식의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지방선거랑 상관없이 제도적으로 7월에는 주식이 불필요하게 늘어날 리스크가 없어지고 네. 그리고 1년 반 안에 갖고 있는 자사주 즉 주식의 수가 줄어들 이벤트는 앞두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미국은 어떻죠? 지금 거의 원화 기준으로 한 5천조에서 6천조가 IPO로 늘어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주식의 수가 늘어나면 주가는 부정적이고 네. 주식이 줄면 수가 줄면 주가에 긍정적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이런 수급적인 논리로 주식을 사고 파는 하우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 팔고 한국을 늘릴 가능성이 그쵸? 꽤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럼 지방선거가 중요할까 이제 이란 전쟁이 중요할까 이란 전쟁이 훨씬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진작에 실수하고 시장에서 나갔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방선거라는 정통적인 이런 트리거가 아니라 그 이후에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물리적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 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야기 나누는 사이 지수는 더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14% 네. 원주 상승률 그려내고 있고요. 8,746. 지금 뭐 오늘 9,000 간다.
아이고, 너무 빠를 것 같은데요?
조금 우리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제 가시죠. 밥도 급하게 먹으면 맛있는 체합니다. 거라고 급하게 먹으면은 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뭐 오늘 부자 되나 내일 부자 되나 똑같잖아요.
근데 천천히 부자 되는 게 그쵸? 교양도 네. 쌓으시면서
맞아요. 네. 네. 빨리 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막 불 세게 하면은 탈 수 있어요. 밤이.
오 좋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
아 예. 근데 네.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을 전에 저조차도 적응 중이거든요. 네. 근데
적응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 진짜요?
자 지금은 AI 그러니까 금융 여건이 AI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AI라고 하는 산업이 금융 지표를 다 바꾸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이익 추정치의 궤적 바깥에서 갑자기 이게 높아지는 네. 상황들이 나온 거죠. 한국의 EPS가 너무나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뒤에 뭐 장표가 있습니다만 2025년도 똑같은 시기 전년 동기 대비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지수가 많이 올라왔을까요? 실적이 더 많이 올라왔을까요?
실적과 지수의 속도.
네. 실적이 더 빨리 올라왔죠.
그렇죠. PE는 빠져 있어요, 10%. 이게 이거에 적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실적을 네.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숫자가 막 네. 찍히고 있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잖아요.
네. PE가 빠졌어요. PER이 빠졌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따라가려면 지금 주가는 더 빨리 올라가야
돼요. 더 많이 올라가야죠. 전혀 우리 시장에 PER 밸류에이션 그건 없습니다. 트리미엄은 없어요.
그런 말 들으면 정말 안심되긴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너무 공포스러운 건 속도.
맞아요.
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거는 그냥 아 그래 이 속도가 어떤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성에 베팅을 하자.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증시에서는 이렇게 방향성 베팅 하십니다. 테슬라 살 때, 알파벳 살 때, 엔비디아 살 때 그냥 놔두면 10년 뒤에 어떻게 되겠지.
맞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네.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빨리 적응하자.
네, 우리도 그럼 그게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방향성 베팅?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썼던 대만의 TSMC 사이클.
네.
저는 완전 복사판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그때보다 임팩트가 더 크다 보니까 우리가 네. 적응을 하고 있는데 적응할 시간을 잘 안 주는 거죠. TSMC도 지금 시가총액 전체 6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과거에 시클리컬 20, 30% 주식이 45%에서 50%짜리 영업이익률 기업이 됐어요. 근데 주가 너무 많이 올랐었거든요. 팬데믹 이후에.
네.
주가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미 대만에서 한번 봤던 사이클이기 때문에 완전 생전 처음 있는 일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뭐 계속 70에서 80% 유지될 거란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 시장에서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엔비디아와 TSMC가 40%에서 60%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머지의 뉴노멀은 한 그 정도 선에서 닫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고점을 확인해서 떨어지는 것이 26년도 아니고 27년도 모르겠고 28년쯤 되면 그때쯤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
준비하신 내용이 또
맞아요.
자료가
이
시장 시간이
이 훌륭하게 만드신 자료가 오늘도 못 볼 뻔했어요.
네. 네.
AI가 지금 만들어낸 급등장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삼전 닉스가 끌고 지금 오늘은 LG와 두산 그룹주가 거의 이제 형님 저희도 갑니다 하면서 또 오늘 따라가는 그런 장세인데 거기에서 지금 단어를 극단적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셨는데요. 자료에 극단적 효율, 극단적 경제, 극단적
실적,
극단적 수익. 누구는 지금 아까 막 채팅창에 제 친구 뭐 10억 벌었대요.
맞아요.
제 친구는 29억 벌었대요. 집 샀대요.
예.
나는 왜 이래?
아니, 저도 아니에요.
예. 사실은 저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싼 건 주택은 좀 비싼 것 같고, 밸류에이션 자체만 비싼 것 같고요. 빌딩은 엄청 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주식이 제일 싼 것 같아요.
주식이 제일 싸다고요?
그렇죠. PR 8배인데요.
PR, 맞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싼 거를 많이 사두고 그걸로 수익이 나면은 비싼 거를 그때 가서 사자.
그럼 지금은 주식,
빌딩,
그다음에 집 순서.
그렇죠. 충분히 그게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 제가 주말 동안에 또 사담으로 갔는데 빌딩을 다 봤어요. 근데 빌딩 시장이 요즘 너무 안 좋거든요. 일단은 사망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택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70, 80대면은 빌딩은 8, 90대세요.
네,
보유자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속 매물이 엄청 많고 받아줄 만한 매수 금액은 없고 근데 공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반포에 있는 한 10층짜리 빌딩도 지금 400억, 350억짜리도 있어요.
가볍네.
왜 이게 왜 근데 감이 안 오시는데
그
반포에 있는 펜트하우스 하나에 200억이에요.
와 근데 10층짜리 빌딩
그러니까 400억 동등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0억짜리 펜트하우스
여러분 우리 지금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거는 좀 이상하네. 저게 이상하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빌딩 시장이 그 정도로 많이 눌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는 오히려 저쪽이 지금 기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보다도 더 그거보다 싼 거는 오히려 이제 기업들의 주식. 실적인 바로 이제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빌딩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생 저희 실시간 한번 모아보시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한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자료 들어가 보죠.
네, 일단 자료 한번 봐주시면은 자, 이 극단적 효율.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이 극단적으로 효율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ROT 뭐냐면 이 뒤에 ROE가 이제 이게 asset인데 그다음에 T는 토큰입니다.
토큰 얘기 요새 진짜 많아요.
지금은 토큰의 효율성의 시대이고 이 토큰이 정말로 사람을 다 대체하면 혼자 다 하는 거고 100% 대체 못하면 그래도 고용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 눈치 보기 끝. 지금부터는 더 가열찬 경쟁의 캐펙스 시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도체의 지금 실적 올라가는 것들이 너무 가팔라서 밸류에이션 오히려 할인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자 일단은 캐펙스가 왜 경쟁이 더 줄지 않고 될 수 있느냐. 최근에 주커버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클라우드가 좀 남으면 외부 판매하겠다. 근데 원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지난해 클라우드가 없어가지고 구글이나 구글 TPU를 쓰겠다고 했던 것이 이제 메타였습니다. 근데 지금 왜 메타가 물론 지금 당장의 캐펙스를 적게 하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자기네 컴퓨팅 파워가 없어가지고 남의 걸 쓰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근데 우리 지금 외부 고객사들이 컴퓨팅 그러니까 우리 API를 임대하거나 아니면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혹시 판매할 건지 이거에 대한 요청이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네. 근데 그게 매주 한 건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컴퓨팅이 많이 나오면 클라우드 캐파가 좀 남으면 외부 판매하겠다. 자, 그 말은 작년에는 클라우드가 없어서 난리였는데
그렇죠.
앞으로 남으면 더 외부 판매하겠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에 뭐가 있죠? 캐펙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이제 메타도 우리가 이제까지는 좀 적게 대응한 것 같은데 한번 본격적으로 캐펙스 한번 달려보겠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한번 보시면은 이 하이퍼스케일러드 자본 지출액에서 메타가 꼴찌예요. 기업의 크기를 감안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한데요. 앞으로 우리가 오버 캐펙스는 메타에서 얘기를 하진 않았었는데 앞으로 메타를 포지션을 보면은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또 하나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기업들이 날아가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분기부터는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루빈 칩이 이제 출하를 시작한다. 그다음에 4분기부터는 대량 양산한다. 근데 이 루빈부터 HBM4가 납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들은 HBM4에 대한 실적을 반영하고 있는 요 찰나에 3분기에 많이 물량이 들어가는 것은 압도적으로 닉스와 마이크론. 네. 근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3분기 한 9월 정도부터 양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4E도 앞으로 먼저 테스트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에서 요 격차가 줄어들면은 오늘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이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오늘 흥미로운 점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극단적인 롱숏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삼성전자 뭐 한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한 5% 빠지고 시작했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는 모두가 아는 거예요. 롱숏이 아니라 그냥 다 같이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네. 네,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CPU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좀 얘기하고 네. 있는 거죠. 뭐 많이 설명드렸지만 결국에는 GPU라고 하는 애는 계산을 잘하는 애고요. 이 계산하는 애한테 빨리 계산할 거리를 전달해 주는 것은 CPU가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 H100이나 이제 그 GB에도 다 CPU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 CPU의 개수가 추론이 될수록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CPU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루빈 이후부터는 CPU 단독 매출도 엔비디아가 올라간다. 이런 것 때문에 CPU 관련 AMD나 또 CPU 관련한 우리 비메모리 소부장들이 올라가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사실 저는 저희 메인 주제인 극단적 효율화 시대.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자, 재미있는 점이 자, 미국의 직장인들은 이 AI에 대해서 피해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거의 100%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29%의 직장인들은 업무 절반 이상이 효율화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10명의 사람 중에서 AI 때문에 잘리는 사람이 7명, AI를 효율화해서 잘 써가지고 부자 될 사람들이 3명. 지금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실제 뒤에 한번 말씀드리면 네. 직원이 없는 창업자, 그러니까 1인 창업자
혼자
비율이
하시는 거죠.
네, 36%까지 전체 창업에서 네. 36%까지. 근데 실제로 이건 직원이 없는 건 아니죠. AI라고 하는 직원들이
대체가 된
있는 거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창업이 이제 무인 창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독 창업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실제 이제 아모데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 내 26년도에 네. 한 명의 기업이 한 명으로 이루어진 기업이 유니콘 1조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1조 기업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인재 전쟁이라는
네. 그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거기서 최태원 네. 회장 네. 발언에도 딱 그 말씀하셨던 네. 그 내용이 있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인재가 되어야 하냐. 1인 기업 지금 이제 엔잡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점점 더 멀티화된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내가 엔잡러는 맞긴 한데 나는 AI는 조금 잘 이용을 못하는데 그걸 더 하면은 생산 가치가 대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 그렇죠. 걸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질의응답하는 AI의 시대는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저 완전 문과거든요. 네. 수리 점수도 좋지 않았어요.
저도 완전 문과? 완전 문과입니다.
네. 네. 저희는 모두 이제 문과.
사주수도 잘 거죠. 못해요, 저는.
근데 이 문과가 코딩을 배우지 않아도 수학을 따로 하지 않아도 대신 계산을 해주고 대신 코딩을 해주는 플랫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고력은 또 문과가
그렇죠.
물론 이제 이과도 이과적인 사고력이 네. 있고 하지만 또 이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 네. 또 이과시기 네. 때문에 네.
아, 그래서 최근에 결국엔 그런 거예요. 원래 모든 조직은 정말 이과 분들 죄송하지만 네. 이과로 만들어진 밸류를 밸류업하는 문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
아. 저희가 또 문과라서 또
한 명 이과가 좀 있어야
건가?
되긴 해야 돼.
이과가 만들어낸 AI를 네.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문과. 사실 뭐 크게 다 구도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최근의 노동 시장보다 아이디어 시대, 사고력의 시대, 호기심의 시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노동 일반적인 노동한테는 좋진 않지만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되게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지금 장표를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AI의 표면인데 네. 고용이 좋지 않다. 이것도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지만 팬데믹 수준의 지금 고용 공고 건수 신규 채용 공고 건수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빠졌냐면은 경기 침체도 있지만 네. GPT 3.5가 공개됐었던 시기 그리고 제미나이 2.0과 에이전트 AI가 모두 업데이트가 됐었던 지난해 11월 네. 이때부터 공고 건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전처럼 빠지고 있진 않죠. 근데 예전처럼 금리는 높아요. 이거 왜 안 빠지고 있느냐. 여기에서 저는 되게 흥미로운 변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미국에서는 AI 창업 시대, 창업 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원래 창업의 함수는 금리가 낮았을 때 창업 많이 하고요. 금리가 높았을 땐 창업을 안 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으면 파산이 많고요. 금리가 낮으면 파산이 낮아집니다. 사실 당연한 거죠. 자본 조달 비용이 문제였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노란색이 보시면은 창업 건수고요. 그다음에 파산 비율을 나타낸 파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18년 이후 제일 낮은 수준까지
그러네요. 네.
자, 왜 그럴까? 어떤 비용이 엄청 낮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렇다 조달 비용이 낮아진 건 아닌데
인건비죠.
인건비가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창업도 1인 창업이 30%가 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고정비가 없는 창업을 하다
그러네요.
보니 파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이제 좀 불편한 얘기지만
네.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마케터. 그다음에 어떤 프로세스 기획자.
네.
이건 완전히 AI 대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회계사 일부,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그 최근에는 이제 변리사 분들도
네.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뷰를 해주는 분, 오퍼레이팅 해주는 분. 이게 두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직접 하시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단순한 업무는 인소싱.
그렇죠.
부가가치가 높고 리스크가 큰 업무는 아웃소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나 실제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것이 고용이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창업이 늘어서 경제 모델을 바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트래픽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돈을 버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얼마를 버는지가 아니라 실제 경제에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있는지를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이만한 AI가 유발하고 있는 경제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슈 가운데서 지금 네 가지를 저희가 꼽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간단간단하게 쭉 한번 볼까요?
아, 예, 예. 우리나라 증시 전략에 있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변곡점은 국제효과. 그다음 두 번째가 연말에 있을 기준금리
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와 AI 테마가 주도하는 것은 이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변주가 됐을 때 이제 피지컬 AI랑 AI 클라우드나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이 이제 난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금리 얘기부터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만 잠깐 네. 말씀드릴게요. 와 삼성전자가 사상 첫 단일 종목 시총 2,000조를 오늘 돌파를
그러네요.
했다고 합니다.
지금 2,008조.
그러면은 사실
잘 못 읽는 여동.
사실 이러면은 네. 눈덩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고 하면은 관심이 더 갈 것 같은데 정말 참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주식이 가는 데 있어서 금리 양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말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공식 워딩이 나온 거잖아요. 신현승 네, 총재. 네. 근데 저는 그간의 한국은행 총재보다 조금 더 메시지가 명확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좀 네, 이야기를 맞아요. 좀 나눠주시죠.
네, 지금 한번 자료 보시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어요. 처음이죠. 되게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벤트였습니다. 네. 증시가 오르는 와중에도 우리가 색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금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현송 하는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은 갈 길이 되게 명확하다. 근데 이제 갈 길이 명확하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 환율 변수에서는 몇 가지가 이제 있어요. 첫 번째가 성장률, 두 번째가 환율, 그 다음에 뭐 정부에서 되게 많이 생각하는 부동산.
부동산까지.
근데 지금 보면은 성장률은 높아요. 부동산 가격도 높아요. 근데 환율도 높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책 목표가 모두 금리 인상을 할 만한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정책 경로가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었고 또 두 번째가 흥미로운 게 중동 리스크가 해제가 되면 네. 조기 해결이 되면은 성장률은 지금 2.6%인데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어디까지 갈까?
네. 예. 자, 그런 상황이라서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수출 비중 그러니까 연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거의 절반이 반도체일 것 같고 나머지 절반이 석유 산업 관련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네. 비반도체 영향으로 본다면 네. 지금은 만약에 유가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절반도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6% 전망을 해놓지만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리는 인상을 하는데 횟수는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라고 하는 것이 시장 색깔에 대한 단기 변수는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더 높여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은 시작이 됐다. 자 그러면은 실적을 금리 기준금리 쉽습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실적 잘 안 보고요. 네.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열에서는 실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실적을 또 보면은 네. 또 그 친구들이네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 또 반도체.
아 그렇죠. 네.
인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얘를 빼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 있어서 수급 집중화 현상 이런 것들이 삽시간에가 뭐 예를 들어입니다. 영업이익이 한 10일이다 하면은 한 6에서 7일 정도는 반도체 쏠림 있고 나머지 3일에서 이제 어떨 때는 피지컬 AI, 어떨 때는 소프트웨어, 어떨 때는 뭐 가끔 바이오, 아니면 코스닥, 네.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핑퐁 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연말까지의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연말까지?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증권사들에서 만스피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사실 네. 멀지 않았어요, 도훈 씨.
NH에서는 12,000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심플해졌습니다. 뭐냐면 네. 전자리엑스 시총 비중이 50%를 이제 넘어가는 네네. 상황이죠.
아, 그렇네. 이게 전자리... 기업의 주가가 얼마 가냐에 따라서
맞아요. 전자리엑스
가격이 네. 올라가나요.
그죠. 그래서 PE도 그렇고 네. 시총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삼성전자리엑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TSMC가 아니면 대만 증시를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또 재밌는 점은 네. 자,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게 TSMC 덕에 미디어텍도 존재하고 그죠? TSMC 때문에 덕분에 거기 안에 있는 패키징 기업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유발하는 그 아랫단의 경제 모델이 네. 중요한데 문제는 TSMC는 계열사로 소부장 기업을 갖고 있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이라 뭐 이노텍이나 전기나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래로도 마찬가지로 그 대기업 반도체 그룹 기업의 기업 집단을 볼 수밖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위로 가면 지주사고 아래로 가면은 뭐 이제 부품 네. 또는 SI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 지금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연말까지 지속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지금 진단을 해봐야 될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연초에요. 각 증권사들의 지수 목표치가 5,000선, 6,000선 정도 됐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얘기 나왔던 게, 아유, 이제 꼭지 다 찍었구나. 5,000이라니, 6,000이라니.
5,000이라니.
예,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만 얘기하니까, 아유, 그게 좀 말이 되냐. 근데 만이 끝이 아닙니다.
만이 끝이 아니다.
만은 또, 그 또, 잠깐, 시장이다.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네. 그쵸.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정말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네. 아, 이제 뭐랄까, 비판과, 그 제가 변호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몰랐어요.
네. 지난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8월까지의 반도체 전자닉스의 영업이익 합산, 26년도 영업이익치는 100조이고요. 네. 지금 10개월 정도 뒤 가까이 지났는데, 600조 가까이 보고 있어요. 네. 반도체를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보시는 분들도 지금 6배 과소평가했다. 6분의 네. 1 정도.
삼전 직원들도 몰랐대잖아.
몰라.
그렇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저희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현 시점의 밸류에이션이 합당하고 네. 이익 추정치가 뭐 다른가. 그 이익 추정치가 좀 달라야, 성장률이 달라야 다른 증시 대비 우리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제가 한번 장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스피가 버블인가에 대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EPS 추정치 변화율이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입니다. 한 244% 올라갔는데 지수는 200% 올라갔으니까 네. 되게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은 10% 정도 오히려 빠져버리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자주 보여드리지만 이거는 반도체와 비반도체는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비반도체도 성장은 있었습니다만 이 지금의 밸류에이션 하락분은 전부 다 이제 반도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EPS 변화율 추이도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4월과 5월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있었는가를 보면 되는 것인데 한국은 20% 정도 올라갔고요. 대만과 미국 정도도 올라갔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귀여운 수준 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네.
지금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성장률이 너무 무섭다. 근데 지금은 우습다.
아, 무섭다, 우습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제가 그냥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나온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 대비 성장률은 우월하고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은 EPS 증가가 더 커서 이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을 오히려 빠뜨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버블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언빌리버블한 상황이 처음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다.
차장님 그거 좋은데요?
아 예.
지금의 상황이 버블이
봐가지고.
아니라 예. 언빌리버블. 오 네. 좋다. 네.
자 그다음에 그 마찬가지로 두 번째 언빌리버블을 좀 말씀드리면 장표 한번 보시면
네.
자 그러면 반도체가 지금 버블이냐? 말이 안 되느냐? 아주 말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6년도 영업이익 추정치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이제 거의 붙여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7년도 되면 거의 더 붙을 것 같습니다. 역전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가총액은 아직까지도 3배입니다. 3분의 1 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의 영업이익 추정치의 차이만 보더라도 사실은 역전이 되면은 악재 그리고 앞으로는 확대되는 것이 네. 저는 상식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근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은 지금 한 11위 정도 되거든요. 그럼 앞에 누가 있을까요? 메타.
비테크 기업들이
예,
있어요.
바로 밑에 바로 위에 메타.
바로 위에
그
메타?
위에 테슬라.
테슬라.
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네. 저는 테슬라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더 짓겠다, 메모리를 더 사겠다고 하는 고객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번 장에 메타의 시가총액을 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10위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M7, M7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안에 삼전닉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
실제 지금 되게 재밌는 점이 예전에는요. 마이크론조차도 시가총액 순위가 20위권이었어요.
네.
지금 전자 바로 뒤에 마이크론, 그 뒤에 하이닉스. 근데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요 세 업체가 몇 위까지 올라가느냐. 전 이게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마이크론, 우리가 항상 그래요. 전자닉스 얘기는 잘 안 믿는데 마이크론 대표 얘기는 믿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참 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참.
예, 지금 이 마이크론은 최근에 조금 올드한 얘기도 한데 네. 지금이 1회초, 2회초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시계열을 되게 길게 보고 있고 캐펙스가 늘어나는 것은 실제 효과가 28년도 정도 양산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
우리 26년도에 계획할 미리 좀 지레짐작으로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이 실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절반 정도 이제 넘어서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이 반도체와 비반도체 이익 비중을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27년도 한 1000조 정도 번다라고 했을 때
네.
거의 80% 정도가 반도체예요. 그러면은 이익의 비중이 80%, 시총 비중이 50%라고 하면은 누가 더 늘어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시총이 늘어나죠.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반도체와 그 반도체의 이익을 내년에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주사를 공략을 할지 말지. 이게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으로 내년도부터는 재정이 되게 크게 확대가 될 거예요.
네.
국부 펀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아마 국민성장펀드의 상당한 재원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 돈들이 어디로 갈까? 그게 뭐 바이오, AI, 뭐 테크 이런 쪽일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퍼져나갈지인 거지 이 반도체를 똑 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50조, 200조 정도만 주식을 하는 겁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래서 반도체를 기준으로 이 돈이 어디로 흘러나가는지 경로를 그룹사를 그러니까. 놓고 네.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베라루빈 출시가 됐어요. 네. 이게 좀 뭐 되게 표를 하나 만든 거고 사실은 이거는 제가 실제 세미나나 컨설팅 할 때 쓰는 장표라서 오. 이게 하나하나 볼 수는 없죠.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뭐 보면 돼요, 여기서?
네,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뭐냐면 렉 들어가는 HBM의 총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아,
지금 엄청 늘어나는데.
네. 이게 루빈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게 합니다. 이게 HBM 한 100 가지고 네. 이 모듈 가지고 여기 메모리가 198기가 들어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우리는 다섯 개의 칩 종류를 가지고 7가지의 칩 종류를 가지고 다섯 개의 렉을 만들었다. 네. 그러면은 궁금한 점은 이 렉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전체 얼마나 바뀌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SRAM, LPDDR, HBM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전체 총량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13테라와트에서 20테라와트
365테라예요 그다음에는, 지금
그쵸 루빈 울트라에서는 네. 아직 근데 이 개념은 사실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지금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HBM의 병목을 풀기 위해서 SRAM도 해보고 LPDDR도 해보고 그래서 전성비를 낮추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나머지 영역은 더 쇼티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범용 반도체 가격을 올리는 거죠. 우리는 근데 범용 반도체 가격을 올라가는 것 때문에 창신 메모리 점유율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명목가치이기 때문에 네. 보고 있는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위기라고 하면 안 되죠. 전자는 더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에는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는 것, 그 다음에는 이 기판 크기가 엄청 커집니다. 근데 기판 크기가 더 커질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작은 기판일 때는 그냥 기판 간에 연결 PCB가 들어가고요. 기판이 커질 때는 FPCB, 그러니까 이제 FCBGA라고 하는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FCBGA의 실제 양산, 뭐 LG노텍이나 삼성전기 양산 시점은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엄청 이 마진도 좋아지고 오. 내년도에는 거기에다 Q가 늘어날 수 있는 네. 구간이기 때문에 기판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이클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거죠.
선반영 주가, 아니고요? 주가가 많이
선반영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보면 되는데 지금 밑에 장표 하나 보시면은
네.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이 삼성전기에서 최근에 얘기를 하는 것은 FCBGA 수요가 생산 능력보다 50% 이상 그리고 LG노텍은 이 FCBGA의 전체 캐파는 하반기에 내년도 하반기에 돌아간다.
풀 가동.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 공급 쇼티지 자체는 내년도에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남아있는 건 밸류에이션이에요.
네.
자, 지금 오늘 전기가 조금 소강 상태고 최근에 LG노텍이 더 많이 올라가는 배경도 사실 저는 글로벌 1위는 이비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삼성전기가 따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아직 남아있는데 사실은 증설 아직 하지 않았고 FCBGA의 매출액 비중이 낮기 때문에 요 정도 밸류에이션 받는 것은 납득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예전에 원전이나 그다음에 가스 터빈 이런 쪽 네. 밸류에이션 보시면 최소 그 해에 5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 받았고 이미 해외 업체는 50배 이하의 기업이 생소하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속도의 문제지 이 밸류에이션 확대 여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반도체 멀티플 7배 이렇게 보다 갑자기 50배, 30배 보니까 부담스럽긴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비중 조절한다라고 하면은 싼 반도체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주사가 또 마찬가지로 10배 가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알파, 큰 베타를 감안한 알파 수익률은 여기에서 너무 많이 담지는 말도 해. 이렇게 좀 같이 가져가시면은 네.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주식 시장도 종가 기준으로 많이 좀 설명을 드리잖아요. 저희가 방송 끝날 때가 됐는데 동접자가 2만 명을 지금 버텨주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정말 뭐 일단 이혁진 차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시장이 정말 네.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4% 넘게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도훈씨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10% 가까이 왔다 갔다
맞아요.
하더라고요.
지금 9.7%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 우선주가 15% 예, 급등 보이고 있고 상승률 그 200개 종목 상위 보면요. 그냥 다 그냥 LG, 삼성, 두산 그룹주들이에요.
네.
LG전자 27%, 삼성 SDS 25%, LG CNS 23%, 두산 18%.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런 장을 네. 저는 방송 생활 지금 18년째인데 이런 장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대형주들이 네. 이렇게 큰 종목들이 네.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하루에 다 연출해낸다? 와, 근데 내게 자는 이렇다? 네.
아니, 선생님, 질문이요. 이런 상황에서도.
선생님.
예, 외국인은 이런 상황에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 지금
눈물을 흘리고 네, 있어, 기준으로. 지금. 울면서 빠져있어.
아, 참 저는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걱정이 되는 게, 뭐, 사이클 얘기하지만 지금 수출 사이클 봤을 때 돈 벌어들이는 거 다 지금 사실은 우리 반도체잖아요. 저는 이거 네, 환율 네.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율이 좀 부담스러워서, 나중에 이게 시장이 출렁일 때 좀 다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사실은 오히려 그 내용도 이번에 금통에서 나왔어요. 오히려 상방 업사이드보다도 이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좀 너무 많이 내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환율은 외국 입장에서 1,500원이 넘어간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불안해할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불안해할 요인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상승했고 자사주 소각된 주식도 많아서 외국인 지분율이 엄청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많이 팔았죠. 명목가치로.
네.
근데 이 명목가치로 판 자금들의 데이터만 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일본 반도체를 산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많이 오른 반도체를 일단은 옆으로 그 좀 들어온 일본 반도체를 샀을 뿐인 거지 뭐 한국 시장에서 크게 뭐 나가고 싶어가지고 나갔던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환율이 저는 전쟁 해소가 되면 들어오면 들어왔지.
네.
예, 저는 뭐 크게 예, 뭐 너무 고려할 변수는 아니다. 외국인 수급은 언제부터 삐딱 선을 타냐면요, 2023년도부터입니다.
아.
왜냐하면 2023년도 전에까지 외국인은 10년 사이클을 보면은 이익 좋아지면 사고 이익 안 좋아지면 팔았어요. 이거 상식인 거죠.
네.
근데 외국인은 23년도부터는 계속 삐딱 선을 타요. 지금도 우리나라 이익은 좋아지는데 엄청 많이 팔고 있죠. 근데 저는 뭐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너무 많이 올라왔고,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교육 국가이기도 하고 에너지 수입국이라서 상호관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에셋 올로케이션 펀드들이 조금 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네. 질문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이렇게 급등하고 하는 네. 이 시장에 보면은 되게 여전히 안 갖고 계시는 아니죠 못 갖고 계시는 못 산 분들은 포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싸다라고 하니까 사긴 사야 되는데 네. 이렇게 오늘같이 불장 말고 좀 조정받을 때 사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지난주부터 분명히 하셨단 말이죠. 근데 잘 안 쉬어요.
아, 그렇죠.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2026년도죠. 네. 지금이. 2030년도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좀 더 멀리 보자는 겁니다. HBM 6까지는 나올 것
네,
같아요.
네, 네.
지금 청사진이 8까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HBM 8 가는 과정에서 네. 한국의 캐펙스가 다른 나라 캐파가 다른 나라보다 못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 내가 지금 분할로 들어가자. 라고 하는 게 더 필요하고 지금 전자닉스가 부담이다 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SI 기업들이나 네,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그래 아니면은 지주사는 적어도 토탈 리턴 배당이 엄청 나올 거야 거의 자기 돈 버는 게 두 배 나오니까요
네.
그런 쪽으로 우회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내가 끝날 것 같지가 않아 라고 하는 자신감이 주식을 보유한 순간부터 1초 뒤부터 생기거든요 그죠 그 왜냐면은 주택도 똑같아요. 아파트도 내가 비보유, 보유하는 관점에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냥 지금은 삼성그룹사와 SK하이닉스 그룹사, LG그룹사는 좀 서브로 두고 네, 이렇게 그룹사 중에서 가장 부담없는 주식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신 다음 사후 대응하시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있어요. 삼전닉스 있긴 있는데 그냥 비중이 아실 뿐이죠. 저는 코스닥이 얼른 활성화되기를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자, 빨리 끝나는데요.
네. 예. 자, 우리 이혁진 차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타! 할 때가 진짜 탔어야 되는데. 네. 예, 머뭇머뭇하다. 잘 못 탔네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같은 마음입니다. 내일도 똑같은 소리 안 하려면 여러분 잘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고 너무 다 막 불나방처럼 투자하시는 건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